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다시 일반 백성은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제어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관의 지지사항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기 위해서 다 녹음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거나 또 말로 하거나 전부 녹음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녹음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관의 말을 한마디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끼리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왈가왈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입을 닫는 이유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이 박힐 정도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연한 말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저한테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어디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럼 그걸 기꺼이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즐겁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얘기할지라도 그 길을 정말 우리가 기꺼이 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타락한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본성입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은혜의 결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지, 내가 내 본성대로 살면 나는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선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로 내가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들은 인간의 본성과 실체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죠?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이 다 죽음인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죄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다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를 비롯해서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성경은 인생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무능한 죄인으로만 정의를 해요. 무능한 죄인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국이 다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13장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명의 사람.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러 간 이제 남쪽 남유다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셋 다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셋 다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게 셋 다 세 명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어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을 향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했죠. 가라고 했는데 이제 뭘 말씀을 명령을 하셨냐면 베델에 가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너는 대접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로보암은 재물까지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차 시험은 통과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와요. 왜 쫓아왔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대접을 한다고 이제 쫓아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쫓아왔는지. 진짜 대접을 때문에 쫓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쫓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거절하는 게 맞죠. 그래서 거절을 해요. 두 번째는. 근데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이제 지난주에 함께 읽었지만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냥 단순히 떡도 먹지 말고 난 이제 안 먹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17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라고 분명하게 그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포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하죠? 거짓말로 데려가요. 거짓말로 아니다. 1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에 떡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말을 했어. 네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떻게 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분명 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건 누구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은 거짓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절해야죠. 그죠? 거절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목사의 생말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좀 힘들게 해요. 근데 말씀에 대한 목사의 말은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편한 길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 사람도 편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 이건 거짓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갔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선택합니다. 왜 선택한 걸까요? 반대되는 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베델로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갔을 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다윗은 그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쓴소리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베델까지는 멀리 뭐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 거리를 가는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또 물도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도 왔던 길로 오지 말고 그때도 먹지 말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위해서는 너의 한 몸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 사람에게 또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불편한 거였어요. 불편한데 그래서 안 그래도 불편한 상태에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근데 느닷없이 누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라고 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편한 길을 제시한 거예요. 편한 길을. 그러면 편한 길을 제시했을 때 이 사람에게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계속해서 어려워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한 건 분명히 편한 길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겠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이 말씀에 대한 목사의 말이 여러분을 편하게 해줘요. 그럼 말씀을 믿겠습니까? 목사의 말을 믿습니까? 아까 웃으신 건 다 목사의 말을 믿겠다는 선택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 힘드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무당도 아니에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편한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가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본성이에요.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읽습니까?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읽으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읽어요. 나 중심으로 읽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닙니다. 도덕책과 위인전의 수준으로 읽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책과 위인전의 공통점은 언제든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기의 가능성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도덕책을 읽고 나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위인전을 읽고 나도 위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긍정의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자기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우리들을 묵사발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기를 부정시켜요. 완전히 부정시키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고 나는 여전히 할 수 있어. 나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위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자기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를 구한다는 그 전제가 내가 죄인이란 고백이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늙은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인들이에요.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싶은 같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포기를 해야죠. 근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죠? 이 하나님의 사람도 안 그래도 불편하게 말씀을 대로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편한 길을 제시하니까 그 편한 길을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누구죠? 늙은 선지자나 둘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둘 다 가벼이 여기면 그 마지막은 다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죽어야 되는데 둘 다 죽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누구만 죽죠? 하나님의 사람만 죽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속였으니까 둘 다 죽기보다는 늙은 선지자가 죽는 게 우리의 판단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죽인 이유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의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사자가 죽였어요. 근데 사자가 시체도 먹지 않고 나귀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없인 여긴 자의 결과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와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은 바로 죽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아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은 바로 죽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25절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여기까지 26절까지 지나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한테 그 소식을 전해요.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니 꼴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김의 결국은 죽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요? 늙은 선지자가. 근데 업신여긴 건 이 하나님의 사람만 업신여긴 게 아닙니다. 누구도 업신여겼죠? 늙은 선지자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움을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의 시로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 간 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진짜 그 사람들의 말대로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도 먹지도 않고 나귀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보고 목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구나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잖아요. 그러면 없인 여겼기 때문에 나도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고 했어요. 애통한 겁니다. 나도 이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은 죽음을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이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기 아들들한테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뼈 그 무덤에 내 뼈를 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나도 그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 될 자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여로보암은 여전히 이러한 사건, 즉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기며 가볍게 어기며 살아요. 그 말씀이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면 그의 죽음, 그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레위 족속만 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그 나라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왕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더라도 자기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어기더라도, 어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기더라도 자기의 왕권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지금 뭐로 사는 거죠? 떡으로 사는 겁니다. 떡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늙은 선지자는 봤어요. 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확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말씀에 복종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갔는데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게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외친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그냥 업신여겼습니다.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요시아를 통해서 베델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루세요. 그리고 나서 그 요시아가 한 비석을 봅니다. 그 비석을 보는데 그 비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7절 18절 시작.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다 아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요시아가 베델에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비석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비석이 뭐냐면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을 만들어주면서 비석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사람들이 요시아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요시아가 18절에 보니까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뼈는 다 베델의 제단에 다 태웠어야 돼요. 다. 근데 요시아가 뼈는 태우지 마. 이거는 태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뼈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느긋한 선지자는 애통해하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기에 저와 같이 똑같이 죽음을 당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뼈 옆에 그 무덤 옆에 내 뼈를 묻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대로 산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서 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기며 사는 거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말씀을 어기는 자의 결국은 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들의 결국은 뭐죠? 우리의 마지막은 뭐죠? 죽음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결국이에요. 우리들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이 바로 우리들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끝을 명확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바로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달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인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죠? 이 늙은 선지자처럼 애통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회개합니까? 그렇게 애통해하시나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죠.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말씀을 어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내려놓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로보암 같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래야 말씀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데 라고 고백하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게 말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뼈가 되어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의 그 엄중함을 기억하며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시고 정말 말씀을 확실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말씀에만 붙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또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말과 또 세상의 한줌 재와 같은 세상의 말에 묶여서 미혹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만 붙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신 역사하심이 이제는 결코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않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